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9월 9일 북조선이 국제사회의 누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일본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각 총리 대신 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핵 개발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종전보다 중대한 위협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번 북조선의 핵실험 실시는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군축,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1조 평양선언과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일본은 북조선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한다. 일본은 북조선에 의한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결의를 표명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염두에 두고 유엔 안보리가 조속히 협의를 실시하도록 조정을 시작하고 있다. 북조선에 대해서는 다시금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적이며 완전하게 리행하는 동시에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또한 9월 13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카토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이렇게 북조선이 도발 행동을 강하게 하는 가운데에 납치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것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기에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잦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러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조선에 대해서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제휴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해나간다는 것. 그러한 가운데에 새로운 유엔 결의 혹은 일본으로서의 독자적인 조치에 대해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에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 하에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귀국을 모색해 가겠다는 아베 정권으로서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과 납치 피해자 한 분 한 분 혹은 가족분들의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대책을 취하고 해결의 길이 보일 수 있도록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아가고 싶다고 이러한 자세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우리도 그런 결의를 갖고 각오를 해서 제대로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중고 상품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말부터 9월 초에 북조선의 북부 지방을 휩쓴 대홍수로 건국 이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북조선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5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 보도가 들려오는 속에서 북조선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때로부터 근 20년 이상 북조선의 식량과 의료품을 지원하여 온 국제사회에 대하여 핵무기로 대답한 북조선이 이번 수혜로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는 고출력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북조선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조선의 북부의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집을 잃고 이미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리재민이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식량난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접했지만 리재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매우 걱정됩니다. 오늘은 북조선의 여러분들 속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는 일본의 중고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본에도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지, 있다면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중고품 상점을 리사클 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영어로 재활용품 상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정착하여 처음에는 새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상점에 질이 좋고 값싼 상품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중고품 상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적지 않은 크고 작은 중고품 상점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중고품 상점은 자기한테 필요 없게 된 상품을 상점에 팔고 필요한 중고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어 아주 편리하며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중고책을 취급하는 중고서점 등 전문화된 상점도 있을 뿐 아니라 큰 중고품 상점에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다종다양한 중고품만 아니라 신품도 있는 상점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일본인은 비교적 생활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중고품 상점에서 상품을 사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어려웠지만 그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이용한다는 말을 듣고 일본인들이 환경에 대하는 높은 의식에 감탄하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중고품 상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북조선에서 일본제 중고 상품의 인기가 아주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북조선 대도시의 중심부에는 일본제 중고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가구와 전자제품 등 일본의 중고품들이 많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가격이 비싸 구매하기가 어려웠고 비교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중고품 상점에서 새것이나 다름없는 중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때마다 북조선에서는 사고 싶었던 상품을 살 수 없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북조선을 탈출하여 일본에 온 것이 참으로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큰 중고품 상점을 볼 때마다 북조선이 도시에도 일본과 같은 크고 작은 중고품 상점이 생겨 북조선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신뢰하고 있는 일본의 중고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북조선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로 일본의 대북조선 제재가 진행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북조선의 유색 금속과 수산물이 조선 총윤을 통하여 일본에 수입되어 1조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상품과 식료품이 북조선에 알려지게 되었고 북조선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생겨나 일본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들 속에서도 저희 말에 공감이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그 결과 여러분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몹시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일본과의 현안이 해결되어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일본의 공업 제품들과 식료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중고 상품과 중고품 상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본의 소식을 보내드리려고 하니 기대하여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9월 26일 리용호 외상의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날에 북조선의 리용호 외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 북조선의 대외 관계, 대외 자세, 막 그리고 핵 정책, 막 그런 것을 좀 가난 주장으로 좀 종합적으로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막 그것은 물론 막 이른바 아전인수적인 그런 내용이었다. 막 자기의 유리한 이야기만 좀 자기의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거의 그런 이야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용호 외상의 연설을 보면 먼저 북조선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하면 조선반도는 핵전쟁 발발의 위험이 안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막 그런 것은 미국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속 좀 가지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진작적 핵전쟁 준비적 그런 합동 군사 연습을 계속 좀 하고 있고 북조선에 대해서 협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핵전쟁 발발할 그런 위험도 있다고 막 그렇게 간주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먼저 핵전쟁 발발한 위험이 막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막 특히 그런 것은 미국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시 북조선 때문에 북조선이 계속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가운데서 그런 거 무시해가지고 핵실험하고 핵개발 계속하고 탄도미사일 로켓으로 좀 개발도 좀 계속하다가 너무 호전적인 좀 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조선의 태도 자세를 본다면 뭐 핵전쟁의 폭발의 위험성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북조선 때문에 있다고 보는 것은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이 다른 시각을 갖고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면서 리언호 외산이 그 미국에 대해서 북조선이 필요하는 자위적 대응 조치를 좀 취하고 전도를 좀 확대를 하는 것을 반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간주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좀 북조선이 해왔지만 아직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갖고 있는 합동 군사 연습이나 그런 것 좀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조선 입장에서 할 때는 북조선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은 계속 좀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역시 간주한 것은 유엔에 대한 불만이 비판이라고 할까 하는 건데, 원래 유엔은 험전으로 좀 보아도 국제 분쟁을 한 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정의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을 좀 인해서 그 원칙 하에서 해결하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되지 않다고 북조선이 주장하고 지금은 그 유엔의 진정한 정의가 없다. 그 다음에 국제법에 관해서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다. 전부 다 미국의 리익이 맞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비판을 좀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으로서는 핵무력을 좀 강화를 좀 하고 그런 것은 좀 계속 좀 할 것이라고 간주를 좀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리용호시 연설을 좀 보면 역시 하나 특징적인 것은 유엔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불만이 갖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 대한 너무나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면 그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것은 북조선이 존중하는구나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이행하는구나 그런 것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이번에도 재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엔에 대한 너무나 좀 반대적인다고 할까 무시한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북조선인데 이번에 그 리용호 씨 연설의 전날에 그 9월 22일에는 한국의 윤변세 외교부 장관이 이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윤변세 외산이 북조선이 유엔 가명국으로서 그러한 좀 자격이 있냐 없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로 벌써 많은 나라들이 좀 의무를 좀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른바 간접적으로 북조선에 대해서 탈퇴하는 거 유엔에서 탈퇴하는 것은 좀 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었습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날에 있었던 리용호 씨 연설에서 이런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받는 비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동해서 우리만 알게 되는 것은 북조선이 유엔에서 탈퇴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탈퇴하면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보면 북조선이 선택시란 것은 피핵과 길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인상이 크게 받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6년의 히트곡 사이토 유키의 슬픔이여 안녕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토 유키의 슬픔이여 안녕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 문제 대책 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 문제 대책 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3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